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제 벌써 19번째 시간이 되네요. 이사야서로는 이제 49장에서 66장까지 이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들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시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대기적인 이 성경을 살펴간,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간다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라고 보면 바로 남유다로 말하면 요담왕,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살피고 있는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끝부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유, 벌써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왕국의 같은 경우도 벌써 7, 80년에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일로 꺾여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 나라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무슨 평안의 때 이런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항상 사람들은 이 평안할 때 중요성을, 그 시대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때에 그 평안이 더 배가가 되고 시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릇된 길, 본능의 길, 욕심의 길, 자꾸 그릇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잔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건 처음에 잔소리가 아니었죠. 내가 내 자녀를 키워가며 이 자녀가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남에게 보답이 되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그런 태도를 계속 가르쳐주는 아마 그런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 듣는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자신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바꾸면 사실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보통 그렇진 못하죠.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악순환이 돼서 사실은 자녀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 어떤 반복된 이 충고가 나가는 건데도 어느 순간 보면 부모는 잔소리꾼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모가 염려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나쁜 결과, 그걸 맞죠. 왜냐하면 얘기했을 때 듣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깨닫고 거기서 또 이제 회복되면 좋겠는데 또 많은 경우는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는 그런 식이 많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최악의 상황에 가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역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죠.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게으름이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끝없는 불순종의 삶을 그 고집하는 욕심이 결국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위험을 알리셨고 그리고 약속된 길 그것이 어딘가를 알게 하여도 도무지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이 충고와 하나님의 이 하실 일들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대로 다가오는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공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핀 역사로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사시대, 또 왕들의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이런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순종을 고집하는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빛과 소금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계속 돌아오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보내시고 그리고 분열왕국인 각 나라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듣지 않으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공허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백성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고집은 어떤 미래를 만들 거다라는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에는 항상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예언집이다 그게 아니라 이런 고집, 약속에 서지 않는 일로 말미암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는 그런 예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가장 많이 소개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바로 이런 배경들로 인한 것이고 또 이런 예언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서 꺾여져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살펴온 게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그런 심판에 대한 예고를 계속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회복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라고 했지만 위로라기보다는 백성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미래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0장 이후의 기록들은 그 어떤 특정적인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그 고집 피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 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가다 보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뭐 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것 같이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사야서는 이게 한 사람이 한 번에 적은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여러 가지를 좀 모아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 서론이나 지난주 같은 경우도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이 전체적인 큰 윤곽을 좀,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목적과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이 글이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큰 윤곽을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40장 이후의 내용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예언의 관점이 이미 바벨론 포로 끝에 이제 해방되어 나올 그런 시기의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또는 200년 뒤에 그 일들을 알게 하는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게 이제 40장 이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가다가 보면 56장부터는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시기적인 이 시점을 파악하기가 더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 이후도 그랬는데 40장 이후는 예언이구나 라고 가다가 보면서 갔는데 이제 56장부터 보면 또 달리 보인다는 거죠. 글이 이게 또 뭐가 붙었나 싶은 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3이사야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40장에서 55장까지는 지친 포로의 삶에서 해방될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56장부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순서대로 보자면 그렇게 내용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경제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혼란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주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 계층 간의 대립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로 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예언이라고 말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후시대에 적어서 붙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회적 문제는 사실 이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미래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멸망의 이유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경고했던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뭐 지금 이 56장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포로 후시대의 어떤 이야기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 붙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56장부터 나오는 내용들 속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오던 북왕국의 문제, 남왕국의 문제를 다시 그대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 특히 또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는 뭐가 없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없어졌다고 그랬죠. 더 이상 이 우상숭배가 사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포로 시대 후에는. 그런데 57장에 보면 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이것 때문에 망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적고 있는 걸 볼 때 56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포로기 이후에 누군가가 저기서 붙였다라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이사야 시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 그 상황을 다시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이사야에서의 어떤 큰 그림과 맥락을 보고 읽어야 우리가 좀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파악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40장 이후 마지막 66장까지는 전체적인 주제 자체가 구원과 소망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56장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해 가는데 혼란을 좀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후 이제 49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49장, 50장도 지난주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고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생각에 계속 하나님께 항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40장에서 48장에 하셨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태여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야 시대 속에서 정직하고 지금 바르게 살려고 해도 도저히 이 나라가 온전히 서지 않는 그런 상태여서 답답해서 말하는 건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해도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또는 나의 이 상황을 잊어버리셨거나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뭡니까? 지난주와 살핀 것하고 똑같죠.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50장에도 계속 말합니다.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너희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너희가 만든 결과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 지쳐서든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바로 너희 스스로가 선택한 그 길이다. 나의 말에 귀를 막았고 내가 보낸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가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한 번도 내 눈동자가 너희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들에게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외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나에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봐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이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잠깐의 쾌락이 지난 후 이런 끔찍한 죽음과 몰락의 고통과 같은 이런 노예로 이 세상에 이미 이 바닥난 구멍에 바닥난 그 타이타닉토 같은 그 배를 탄 것처럼 그렇게 침몰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40장에서부터 지난주 살폈던 그 다음에 지금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끝없는 불순종,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주의에 빠져서 희망 없이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면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뭐 교회가 타락을 했다 또 뭘 어쨌다 저쨌다 하더라도 그런 타락한 속에서도 분명히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함께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의 배, 이 타이타닉호를 같이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들이 마음대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 배에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침몰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실 바, 구원하실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분열한 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 이 큰 배는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그 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막 몰아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의 위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라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죽자. 먹고 죽인 귀신 뭐 때깔도 좋다더라. 이래가면서 하면 그런 게 다 같은 맥락의 일인 거죠. 그런 분위기를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침몰해 가겠지만 이 세대의 끝은 지옥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고 성도로서의 그 본분이고 그 시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믿음이 옳은가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준비된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 가더라도 너는 그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마치 하나님의 기능을 가진 어떤 그런 대행자들, 말하자면 사사나 왕이나 제사장 같은 어떤 인간 대행자,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는 이게 뭐 축복된 삶은커녕 그들 자체가 악인처럼 살아가니까 그래서 노예처럼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폐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시는 그 길을 여시는 거죠. 비록 반역해서 타이타닉호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침몰할 그 배 위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이런 이 약속들이 이 새 언약의 약속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오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목적 때문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가 하시는 일,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역사를 모르면 예수님 불러가면서 자꾸 이상한 걸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은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시내산 언약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침몰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 약속. 여러분께서 이런 소망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동료들이 뭐 세상을 즐기고 즐거운 것을 따라가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무치도 않더라, 본자를 보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길은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아요. 단지 타이타닉호에서 남의 방 더 많이 사고 더 뭐 집 많이 늘리고 그럴진 몰라도 결국은 어떡한다고요? 패망하고 몰락하고 침몰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메시아의 약속,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장 이후에 이제 기록들을 읽다 보면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종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이 종이 누구냐? 이제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셨을 텐데 읽다 보면은 그 시대에 짧게는 뭐 105년, 150년, 20년 뒤에 그 이스라엘을 그 묶인 대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고넬료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왔던 그들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처럼 보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복이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그 역사가 흘러갔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볼 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종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이야기가 42장부터 첫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네 번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42장부터 그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종이 어떤 일을 하실 거다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종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시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신약의 시대를 살펴볼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너무나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셨지만 스스로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었죠. 미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라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종을 통해 이루실 거다라고 볼 때 아, 그 종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언가? 그거는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49장 1절에부터 이제 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여기서의 종은 뭐 유대인이냐 뭐 페르시아의 고레스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여기서 정확히 지금 이 두 번째 종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나지는 않다 보니까 설명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종이 하는 해방의 역사를 이룬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는 분명히 고레스였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49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종이 하는 역할을 잘 보면 그건 유대인이나 뭐 고레스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50장인데 4절에서 9절부터네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 종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이게 지금 말하는 건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절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이거를 보면 누가복음 18장 31절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그런 일들을 설명한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에 대한 그 예고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 번째로 말했던 종의 그런 어떤 모습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 같은 경우 이제 52장에 나오는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이렇게 행했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뇌도 이런 일을 한지 않았어요.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고랬습니까? 아니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이미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53장은 장차 온 인류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그 구세주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함부로 막 무시하지 못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약의 어떤 구절이라는 것을 꼭 집어내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너무도 정확히 이 구절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절은 너무도 생생하고 자세하게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00년 후에 나타날 얘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700년 후로 가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적은 것 같이 너무도 생생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이 이사야 뒷부분이 포로 시대에 적은 것이라고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 후에 적었다. 이걸 붙였다고 해도 그보다 더 500년 뒤에 얘기라고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약속과 소망은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해가는 이사야의 그 시대가 됐든 이미 망해서 스스로 독립의 가능성이 없는 그 포로로 잡힌 그 시기가 됐든 뭐예요? 단지 그 시대를 향한 말씀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시대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더불어서 이제 그 시대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 그 예언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 우리를 향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와서 무슨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베풀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구나.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실을 예언하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야 되는 이 언약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서 그걸 몰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서론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게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다 귀를 막아버렸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 메시아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그 끝까지 이루시는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안 나타나요?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는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풍요하게 되고 뭐 세상의 중심이 돼서 너희를 다 다스리는 그런 성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게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왜요? 이제 이미 역사는 흘렀고 그들은 판을 다 흐트러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무슨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 그걸 이루시는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무슨 경관성이나 거대한 나라나 그런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계속 노예와 이런 포로로 잡혀있는 다를 것 고향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그 일본에게 당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도 재건이 되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봤던 사람들이 늙어서 겨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걸 보고 울었어요. 그 과거의 영광이 확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찬란하고 그 놀라웠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초라한 그냥 어떤 농촌의 무슨 하나 무슨 성같이 그러면서도 계속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죠. 그러면 이후에 무슨 뭐 자기들이 독립을 했냐? 아닙니다. 그리스, 헬라의 속국이 되죠. 그러고 나서 또 괜찮아요. 아니죠. 로마로 계속 짓밟혀 가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 새끼가 좀 지나가면서 없어졌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어떤가를 우리 놀래키 있는데 거의 2000년이요. 지금 망할 때 BC 586년이 망하니까 그때로부터 1948년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2000년. 2000년 동안 이들이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나라, 거대한 땅, 어마어마한 돈, 무시무시한 무기, 철벽으로 된 높은 성벽이 있는 무슨 안전한 성 그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창세로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행해 오신 걸 볼 수 있어요. 노아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유명한 뭐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그 사람, 남은 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교회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와 구별돼서 거룩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더 이상 인간 제사장, 인간의 중보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성전이라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그런 건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물, 믿음으로 모이는 그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내 나라를 만들겠다. 거기서 내 나라를 열어가겠다라고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 자기 성전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약한 새 언약의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신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하시고 직업장에서 뭘 직업에서 직업의 일을 하시고 뭘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다만 그게 모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빛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틀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 순서를 헷갈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변해가는 자, 사명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를 땐 언제라도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는 이미 마구간에서 태어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셨고 그 시대에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돈도 연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작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세계 구석구석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언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계속 이어져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살 일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가 함께 또 셀로 모여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가슴을 심어가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지난주 우리가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라고 했죠. 증인.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증인된 삶을 살지 않고 증인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도 거대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결코 진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록 세계 곳곳에서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교회는 핍박 속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끝없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부유와 많은 돈이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져 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영광을 이제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결단하셨다고 그랬죠. 내 영광을 뺏기지 않겠다. 이미 이제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그것 결국은 배신하고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걸 향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 같은 대표성을 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로 모든 이들을 이끄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빛을 통해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거야.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비록 이 민족이 말을 안 들고 결국 그 약속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 그대로 정말 이제 회복이 불가능해서 결국 침몰하고 말 이 세상의 절망스러움을 보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좀 간절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해도 씨알이가 먹히지 않고 비웃음 당하고 욕먹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용기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40장 이후는 크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죠. 구원과 회복 그런 주제를 볼 수 있는데 이 40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이 저 예언자를 메시아를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51장에서 56장까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남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들을 향한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 거대한 그림을 말씀해주고 있는 게 51장에서 56장까지. 그렇게 볼 때 56장 후반부부터 59장까지는 이사야 시대의 죄악들이 어떤 건가라는 걸 볼 수 있는 또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고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시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막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시기는 아스왕의 시절일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이전에 그 아버지 요담도 자기만 잘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 우시아도 정말 남유다의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으나 어떤 부분 안에서는 산당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항상 뭔가 그 구멍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게 열매로 나타나서 그냥 나라를 거의 무너지게 할 뻔한 그 시대가 이제 아스라는 사람의 시대였다. 우리가 이미 살폈었죠. 남왕국은 산당을 통해 악한 행동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의를 향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들이 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일마다 사모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나오기보다는 평생 그래 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다가 그런 짓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나타난 게 뭡니까? 교회 왔을 때 교인처럼. 세상에 나가면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이 들통이 나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에 나갔을 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더라. 이거는 진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실수했는데도 그게 드러난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은 지으로라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일에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고 뭐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혀 티가 안 나고 난 재수가 좋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옥 가는 사탄하고 동업자가 됐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하려고 하다가 삐걱거리고 가끔씩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을 잘 속이고 뭘 한 줄 알았는데 항상 흔적이 남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 자녀가 뭘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았다. 그건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찌질하게 뭐가 하나 남아가지고서 욕먹고 얻어터지고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서 이상하게 무슨 뭐 영어를 배우려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귀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감사하세요. 물론 사귀어서 좋은 그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는 안 그래요. 여기 왔는 유학생들끼리 이 워킹끼리 욕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서로 손가락질해요. 쟤는 잘하고 있다? 얘 이러고 있다? 쟤는 어떻게 놀았다? 쟤 저러고 놀았다?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걸릴 때 감사한 줄 아세요. 그때가 그나마 다행이에요. 걸렸는데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직한 노력을 해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절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이 삶을 인정해주거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때리고 왕따시키기 마련일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미 무너진 이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그런 세상 속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저분은 남을 돕는 인대로 열심히고 참 희생적으로 살았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그 차에 쳐서 죽었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그것도 어디 뭐 술집을 가다가 차에 쳐서 죽으면 다 심판이라도 받았나 보다. 뭐 그렇게 더할 텐데 새벽기도 가다가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집에 안타까운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기도를 가다가 죽었다. 그러는 게 뭡니까? 그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타이타닉에 같이 탔다니까요. 우리끼리만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런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하고 정직하게 신호등을 지키고 서도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처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대로 바르게 살려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런 삶에 대한 해답이 57장에 나옵니다. 현대성경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직도 의롭게 살며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밑에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온 거다. 그들은 이제 나의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나에게 충성하며 올곧게 산 대가로 영혼이 편안하게 쉴 것이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못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진짜 소망이 없으면 여기서 천국도 없는데 여기서 정말 손해보며 사는 거 너무 억울할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57장의 배경은 우상숭배에 빠졌던 아스왕 시절이나 아니면 히스기야 이후에 그 이 이사야를 그 톱으로 켜 죽였던 므낫세 왕 시절의 모습으로 짐작이 되는데 아스나 므낫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왕이었죠.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충성하며 올곧게 산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을 둔 사람들은 이런 말이 듣기 싫죠. 거기 가면 뭐해? 거기 가면 뭐하긴요? 여러분도 여기 와보기 전에 이 호주의 삶이 어떤지 몰랐죠. 와보니까 알겠죠. 한국보다 그렇게 뭐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같은 사랑한 나라지만 어쨌든 여기 와서 제가 볼 때 훨씬 더 혜택과 뭐 여러 가지로 좀 유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쪽에서 상상도 못했던 삶을 전 여기 살아요. 만약에 한국에 살았다면 지금 우리 가정이 겪었던 뭐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 신장을 이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오래 한국에서 살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와서 한 푼도 들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면 뭐해?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삶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억울해서 살아갑니까? 천국에 가서 뭘 받을까 뭐 기복 치사하게 치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기적이지만 않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망각하고 더 악하고 비열하게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세상의 사람은 그렇다 죠. 우리 교회 같이 교회를 다니는 식구들이 때로는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을 가면서 하하호호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골리앗을 다윗을 만났죠. 또 좋은 일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젊어서부터 타협하고 비굴하게 사는 습관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사는 태도,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태도,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장은 이런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책임지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어지러운 환란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사는 의로운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으나 결국 세상과 타협하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악한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 그 길에서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58장에는 주제가 이제 금식으로 가게 되는데 금식을 주제로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이미 그 저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버렸고 그 남왕국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정통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 율법고에 나오는 그 행위들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합당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듯이 그 시대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정상적인 예배가 어쨌든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금식도 하고 율법에 맞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을 통한 종교개혁이 그 시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그 안에 그런 종교개혁이 겉으로 막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 의도, 진실한 마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의지가 없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저 하나님이라는 크고 거대한 신이 주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건 좋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난 상관이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입 다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됐겠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됐고 종교적인 예배가 됐고 그 금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는 겸손한 그 행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식적이 된 거예요. 요즘도 교회 생활을 하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월화, 수목, 금, 토 나머지 날에는 완전히 세상 어둠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가장 큰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금식을 비롯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들이 종종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종교적 행위에 그치는 일이 많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단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꼭 얻기 위해서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힘원이 있어요. 가끔씩 부모님들 잘 보십시오. 애들이 뭐 안 해주면 나 안 먹어! 그러면 먹지 마! 그랬다고 진짜 안 먹으면 걱정이 되니까 알았어 알았어 해줄 테니까 빨리 먹어. 금식은 사실 굉장히 힘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백성들의 허락하신 그 형통한 삶을 반드시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죠. 59장을 볼 때 바로 불순종, 죄악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지겨워하는 금식. 그 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평, 하나님이 주신 법도에 대한 그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되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며 어떤 사람은 표독스럽게 자기 고집을 부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하게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죄를 끝까지 고집한 불법한 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움의 날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끝까지 산 백성들에게는 그게 해방의 날이고 자유고 축복의 날이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말고 참된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둡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그 어둠 속에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제 60장에서 62장은 끝까지 이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61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인용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성취가 역사 속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이루어진 증거. 그게 바로 이제 61장. 믿는 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이 바로 61장인 거죠. 62장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믿음 따라 살아내며 끝까지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식하고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화와 구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에 초대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61장, 62장의 말씀이에요. 63장 7절부터 64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참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에서 지체를 섬기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능력과 관계와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아 여기선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데도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언제나 뭐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배우고 잘 성장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한 중학교 3학년 저 같은 경우 뭐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대적하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아이는 그 아이 그냥 인격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더라고요. 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내가 뭐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그런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보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생겼냐는 일단 둘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멈춰주십시오. 지금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 전에 어제 오늘 뉴스였습니까? 봤더니 뭐 어떻게 들어왔던 뭐 자기들 나름대로 봉사를 잘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전파된 경로도 없는데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누군가의 경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타났다. 제가 볼 땐 성경대로 말하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뭔가 말씀하시는 재앙은 맞다고 봐요.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성경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게 이제 63장 64장의 얘기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가슴을 품을 수 있는 이 기도가 끝난 뒤에는 더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5장 66장은 앞에 두 장에서 있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죠. 이거 참 새하늘 새 땅이 여기 한문 성경으로 뭐라고 하는 신천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상한 데 갖다 써가지고서 지금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신천지 이것들 때문에 이 신천지란 말도 함부로 못 쓰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언약대로 살자. 믿음 따라 살자. 내가 직접 너에게 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세상의 문화와 구별하신 거룩한 문화를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도 살지 말고 오직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게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그 음란에 관련된 문제, 성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나오는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가 성적인 문화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지금 이 레위기 18장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성적인 문화에 있어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이집트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 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지금 가늠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고 점점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마치 그냥 어떤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의 틀 없이도 자기들끼리 마음껏 누구라도 성적인 관계를 즐길 수 있는 게 본능이요 우리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나마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아는 사람들은 조심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 보이는 그 나쁜 남자가 그 나쁜 여자가 자꾸 나를 사귀자고 하면서 그래 보이니까 뭔가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 내가 똑바로 운전해 가도 와가지고 쳐받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의 싸움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세상의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 음란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문화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문화인 거예요. 문화의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의 뭐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뭐 중고등 뭐 청년부들까지 전부 그들의 문화는 지금 어디에 베이직이 깔려 있습니까? 세상에 깔려 있고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롯의 딸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롯의 딸 기억하시죠? 모압과 암몬의 그 이 조상이 됐던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 후에 그 딸들이 남자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규칙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술을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먹이고 아버지하고 섹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을 퍼뜨렸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들이 그나마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오늘 우리의 문화가 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등학생들 사이에 지금 쉬쉬되고 있긴 해도 지금 우리 여기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얘기를 해요. 마약 팔고 지들이 해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가 있는데도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같이 자요. 부모가 지켜줘요. 프라이빗이라고 그거를. 여러분 그런 문화를 좋다, 대차다, 멋지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태.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가 이걸 잘 기억하시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레위기에 나오는 그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요. 그 말씀 그 문자 그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질 않으니까 동성애가 판을 쳐도 아무 교회가 반응을 못하고 목사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괜찮다고 하고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뭐 목사 탓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가슴을 이 말씀의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아, 저 목사가 가란 대로 갔는데요. 뭐 어쩌라는 거야. 저 목사가 조리 이끌든 절이 이끌든 거기로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이끌고 천국까지 끌고 가는 그런 영웅이 되는 게 제 역할이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에게 이 성경과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게 목사가 가진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가능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지식이지만 하나님이신 말씀을 자꾸 그 안에서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바르게 서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변해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마지막까지 마쳤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 이 한 주간 좀 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